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이 사람은 다윗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찮은 직업의 목동 다윗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의 장수를 이기는 그런 극적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전쟁 장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 된 사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사무엘상 14장의 믹마스 전투에서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사울왕의 사명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경솔한 맹세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들은 살려주고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은 그것들만 진멸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지를 실천하는 첫 번째 행보로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았다로 사용된 히브리어 라하는 정탐하다 또는 미리 준비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기는 했지만 이처럼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까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그 왕으로 선택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들이 원했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됐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사울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이냐 아니면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의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왕이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과 또 다윗을 만나는 과정도 다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무엘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발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은 자기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내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선택되었느냐, 그 선택의 주체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실 때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뿔에 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이 어디에 있었느냐, 뿔에 담겨 있었습니다. 뿔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황소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을 왕이나 예언자나 사제에게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름을 뿔에 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을 어디에 담았느냐? 하나님께서 뿔에 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부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는 과정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왕인가? 인간 스스로 왕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가? 또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의 통치를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가 하는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간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번 사무엘상 14장의 믹마스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한 것을 설욕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유다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땅을 공격했었는데 지금은 유다 남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전선이 형성된 곳은 유다 남서쪽에 위치한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이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 약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의 양쪽으로 약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들이 50m 정도 되는 산들이 있고 이 골짜기 너비는 한 400m 그리고 또 좁은 데도 있고 더 넓은 데도 있지만 그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유다에 속해 있는 땅, 이 소고를 점령했습니다. 이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소고는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세가 블레셋 군대에 유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블레셋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진영 사이에 있는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가이인데 그 의미는 가파른 계곡, 협곡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골짜기와는 달리 여기는 아주 급격한 급경사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급격한 경사의 골짜기를 서로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이시 하베나임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자, 중간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 전쟁을 할 때에 먼저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서로 전면전을 하게 되면 살상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살상자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서로의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기 위해서 이 양 진영에서 용맹한 군인 한 명씩 대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서 그 중간자끼리 1대1로 대표전을 치르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시 하베나임 바로 이 중간자가 바로 양쪽 군대의 대표로 싸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위 패싸움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제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도 아닌데 그때는 왜 갑자기 제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친구가 이 아래 동네 애들한테 몰매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출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출전하게 되었는데 장소는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산에서 시간은 학교가 끝나고 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의기가 탱천해서 이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교가 끝난 다음에 그 야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싸울까? 1대1로 맞붙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때로 달려들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서로 마주보고 한 대씩 때리면서 결국 먼저 쓰러지는 쪽이 지는 걸로 그렇게 싸울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산 이 중턱까지 이제 약속된 장소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저쪽 편에서도 사람이 왔는지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저희도 올라가서 그들과 대치하고 섰습니다. 근데 그때 저쪽 편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그쪽을 바라봤는데 이 교련복을 입고 있는 그리고 좀 복장은 불량한 복장으로 입에는 담배를 꼬나 물고 불량한 복장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한두 살은 많아 보이는 그런 선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면 야 모두 꿇어! 그 한마디에 저희 10여 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싸움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날의 악몽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패싸움 하려고 올라갔다가 그 교론복을 입었던 그 선배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달려들면 해볼 수도 있는데 그 교련복을 입고 담배 꼬나 물고 있는 그 불량한 자세에 우리가 압도당해서 전혀 싸움도 못 해보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골리앗은 이 아낙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드 출신답게 그의 신장을 여섯 규빗 한 뼘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팔 끝에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45cm가 1규빗입니다. 그리고 한 뼘은 이 손바닥을 폈을 때 엄지에서부터 이 새끼 손가락까지의 이 거리를 한 뼘이라고 해서 약 한 15cm. 그러니까 여섯 규빗 한 뼘이면 2m 85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2m 85cm 정도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종합 격투기 UFC에 거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그 최홍만 선수의 키가 얼마냐면 2m 18cm예요. 그러니까 진짜 골리앗보다 62cm가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더 크다는 얘기죠. 당시 최홍만의 상대 선수였던 브라질의 카를로스 토요타 선수의 키는 1m 91cm. 그러니까 최홍만보다 27cm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최홍만과 진짜 골리앗은 62cm 차이고 이 최홍만과 그 상대 선수였던 도요타와는 27cm 차이인데 제가 TV로 이 최홍만과 그 도요타 선수의 서로 딱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TV로 봤을 때 27cm 차이였는데 초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처럼 이 덩치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골리앗과 다윗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아주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런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보통 한 10대 중반 또는 후반, 그 사이의 나이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만일 다윗의 나이가 17세였다. 그러면 이 17세면 어느 정도 이 체격 그리고 신장에 있어서 어떤 최고의 그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 아들이 이 북한의 김정은이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 이 15살인데 이 애가 저보다 키가 커요. 그런데 이 15살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지금 키가 크고 그리고 얘가 많이 클 때는 1년에 10cm 이상 컸습니다. 그리고 뭐 적게 커도 1년에 5cm씩 큰다라고 가정할 때 2년 동안 최소한 10cm 이상은 얘가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보다 큰데 2년 후에 17살이 되었을 때는 10cm가 더 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정하면 다윗이 17살이었을 때 그의 키가 어땠을까? 그의 체격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m85cm에 해당하는 골리앗에 비교하면 다윗의 키는 크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다윗의 키가 그 당시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결코 작은 키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느 정도의 체구였을까? 아마도 사울왕의 체구였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울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30cm 정도는 더 컸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사울왕을 찾아왔을 때 사울왕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울이 당시 사람들보다 키가 컸단 말이죠. 약 한 뭐 지금 한 180 정도 이상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키가 정말 150이나 16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80 이상 되는 사람이 자기의 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혀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비슷했기 때문에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왕의 옷과 투구를 입어보고 다시 벗는데 그 이유가 커서 이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부터 39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을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기서 익숙하다로 사용된 히브리어 나사는 시험하다, 시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의 옷을 입고 다윗이 이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시험해 보는 거죠.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군복을 입고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어봤는데 이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싸움을 하기에는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 이 사자 그리고 곰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기록이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이유를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본문 33절부터 3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이 양을 물어서 가려고 할 때 그 양을 사자 입에서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격하면 이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동물을, 그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 목동 어린아이, 체구가 아주 작은 그런 어린아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다윗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사자를 쳐서 죽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자와 싸워서 그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그런 용사 중에 용사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어린아이가 절대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너무 어린 나이의 소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선입견의 결과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 준비된 용사였다. 다윗이 사울왕 못지않게 건장한 체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감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다윗이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로 하여금 물매를 통해서 물매를 잘 던질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사자와 곰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용맹함,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이 자신을 블레셋의 대표로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신과 싸울 대표를 내보내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골리앗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너는 사울의 신복. 여기서 신복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에베드는 종 혹은 노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다. 사울의 노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지만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니까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터에 나온 게 아니냐. 나는 자유인으로서 전쟁하기 위해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자유인이라면 정말 전쟁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왔다면 나처럼 나와서 나와 한판 해보자. 정말 너희가 전쟁하려고 나왔다면 나와라. 그러나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골리앗은 자신의 이 무시무시한 외모, 키, 그리고 갑옷, 투구, 그리고 칼창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었다면 이제는 말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아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놀라다로 사용된 히브리어 하타트는 파괴하다, 부서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극단의 공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니라의 히브리어 야레는 경외하다, 어미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유형 또는 무형의 이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사울 왕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에 이르기까지 두려움과 또 기에 질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발생하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는 선천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은 학습의 결과다. 이게 많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학습의 결과에 의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직간접적으로 그 대상을 경험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자란 원숭이는 뱀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에 있는 원숭이와 조금이라도 어울려서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면 그 순간 실험실에 생활했던 원숭이는 뱀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뱀이 원숭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실험실에서 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원숭이가 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뱀이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려움을 야기하는 많은 상황들은 실은 분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두려움으로 발산되느냐 아니면 분노로 발산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해코지를 가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면 나는 분노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나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남자들은 분노를 더 많이 느끼고 여자들은 공포와 또는 슬픔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물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 이것이 자신의 분노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대입해 보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움의 대상이 학습되고 각인된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자와의 싸움 또는 곰과의 싸움, 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던 그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보다 더 민감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는 너무 두려워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얼마나 극복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극복했던 그 인생의 경험들이 얼마나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극복했던 내 신앙의 간증들이 많은 사람은 많을수록 두려움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직면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상황들을 극복했다. 그런 경험이 수차례에 걸쳐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 쌓여 있다면 내가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한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내가 얼마나 쌓아왔는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서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족장 다윗 야곱의 아내 라헬이 산고로 죽은 곳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후일에 선지자 미가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스블론의 베들레헴.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브라 사람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 이세 집안이 베들레헴 본토인이다. 어디에 살다가 갑자기 이사 온 그런 이사 와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는 베들레헴의 본토인으로서 오랫동안 바로 여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유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고향으로서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서 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늙은 자로 사용된 히브리어 자케는 성경에서 보통 장로 또는 노인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세가 참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민수기 1장 3절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성인의 나이는 만 20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8명 중에 3명이 지금 사울을 따라 나가서 전쟁하고 있다는 것은 8명 중에 3명이 20세 이상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이새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블레셋과의 이 전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40일만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이 군량미가 고갈될 것을 이새가 염려해서 이렇게 군량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의 안부나 건강 또 생존 여부가 궁금해서 다윗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갔고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받고 골리앗의 고함치는 모습을 받고 그 소리에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세 가지 상급을 준다. 첫째는 많은 재물, 둘째는 사울의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고 세 번째는 그 아비의 집에 세금을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상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두 단어로 비난합니다. 교만, 완악함. 이 교만과 완악함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지적할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는데 그것은 실은 이 큰형 엘리압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에 무지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기업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일수록 돈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내 속마음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거칠게 말을 하고 있다든지 나의 행동이 무례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 옆에 표시된 가로 이를 따라 아래를 보시면 말 한마디뿐이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것은 한마디의 말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은 골리앗과 싸울 그 의사를 표현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순수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큰형 엘리압의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울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사울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어떤 원리가 A에 적용된다면 하물며 그 원리가 B에는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법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물며 하는 이 표현법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1장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 13, 14,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보다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좋은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는 안 좋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 상황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어요. 이 하물며의 신앙 고백에 사울이 설득당합니다. 이 골리앗과의 1대1 전투는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밤낮 나오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지라도 이 사울이 쉽게 이 대표선수 한 명을 내보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지면 이 전세가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랬던 사울이 다윗의 이 하물며의 신앙 고백 앞에서 설득당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미래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하노라 이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하물며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 이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부복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느냐, 아니면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고 인간의 요구를 앞세우고 인간의 뜻을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간이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이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내 신앙의 경험들이 부족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그 인생의 경험들을 축적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은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때로는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면서 지켰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 주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는 하물며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내 인생의 경험들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평안할 때나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종국에는 승리한 인생 경험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 속에 더 많이 축적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쌓인 영적 근육들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 놀라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물며의 신앙 고백들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